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8페이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네로다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5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부터 이제 21장에 이르는 끝부분에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갑작스러운 복음서의 종교를 대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돌아가심과 부활로 이제 갑작스러운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서는 그 끝부분이 말하자면 밝고 자랑스럽고 승리로운 색깔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21장으로 돌아가셔서 그 뒤에 있는 이런 기록들을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뒷부분에서의 요한복음의 그 묘사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꺼이 그의 순환의 길을 자청하셨는가. 그러니까 분명히 이 길을 가지 않으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일을 자원하셨는가 하는 것과 대비되어서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얼마나 무능했고 무책했는가, 감당할 수 없었는가 하는 얘기들이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말하자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과 달리 이 부분에서는 영광스러운 승리의 모습이나 무슨 기뻐했다는 묘사들이 없다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무엇을 가장 큰 목적으로 삼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주의를 기울여서 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이 글을 기록한 요한마저도 사실은 지금 24절에 있는 것까지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나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여러분이 느끼시는 바와 같이 자랑스럽게 자신을 묘사하고 있지 않고 부끄럽게 자신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실 겁니다. 뜻밖에도 성경을 읽는 우리들의 눈이 많이 그 감추어져 있는 부분은 이런 것들입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지당하신 말씀이 있을 것 같고 읽으면 거기에 감격스럽고 놀라운 얘기들이 있을 거라고 다들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보신 것 같이 생각 같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 같은 기록들이 일견해서 보이지는 않는다는 그런 경험들도 갖고 계실 겁니다. 사도행전 3장으로 가시면 성경 말씀도 어려운데다가 저도 우리나라에서 설교를 어렵게 하는데 세 손가락에 드는 사람이랍니다. 쉬운 말을 어렵게 하는 사람 이렇게 소문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보십시다.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얼굴들을 보니까 점점 더 모를 얼굴들이 되시니까 저도 답답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앉은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왜 이 대목을 읽었느냐 하면 이런 이유 때문에 읽은 겁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것은 언제냐면요, 죽기 얼마 전에야 요한복음서를 씁니다. 그의 전생애를 살고 나서 나중에 가서야 이 글을 쓰게 되는데, 즉 요한에게 있어서는 그의 경험이 요한복음에 묘사된 경험만 잊고 난 다음에 글을 쓴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경험이 잊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을 쓰게 됐단 말입니다. 말하자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서에서 묘사된 것 같은 실패한 경험 속에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돌아본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오순절 성령 강림에 충만한 능력을 입고 난 이후에 이 대단한 승리들, 기적들, 감격과 놀라운 영광을 경험한 후에 요한복음서를 쓰게 됐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전의 기억과 1년 전의 기억과 어제의 기억은 여러분들이 과거를 돌이켜볼 때 어느 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분위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오래된 겁니까? 가까운 데 있는 겁니까? 가까운 데 있는 겁니다. 10년 전에 기뻤던 것이 오늘 우리를 기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어제 슬펐던 것이 10년 동안 기뻐해오던, 10년을 기쁘게 살다가 어제 하루를 슬펐으면 오늘은 어느 분위기가 여러분을 장악하고 있겠습니까? 슬픈 분위기가 여러분을 장악하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실패했던 경험보다 그 이후에 성공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도로서 산 경험이 가득 찬 이후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되짚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분위기가 어떤 것이었다고요? 결단코 밝은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가 한 말 같이 이 일을 보고 기록한 자가 나다 라는 기록 속에 다른 복음서에 있었던 것과 다른 기록과 비교해 볼 때 갖는 가장 타당한 결론은 그가 어떤 의미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요한복음의 결론을 내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빼놓고서는 요한복음의 결론에 우리가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타났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십시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얼마나 놀랍고 담대한 선언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현실로 나타난 사실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한 번의 설교로 이때에는 5,000명이 넘는 사람을 하루에 회개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들의 앞길을 가로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지금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변하게 했습니다. 이런 경험 속에서도 왜 이런 놀라운 기적과 영광과 승리로 말년을 장식한 요한이 요한복음의 결론을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슬프고 실패하고 어두운 어조로 결론을 끌고 갔어야만 했느냐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결론에서 우리가 끄집어내야만 되는 오늘의 생명의 양식이다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가시면 51절 말씀부터 봅시다.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거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열두 제자 이름을 다 외우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열두 제자 이름을 다 외우십니까? 유명한 톰소야의 모험에 보면 톰소야가 이제 그 장난감을 주고 성경 구절을 하나씩 외워가면 주는 딱지를 모아가지고 이제 그 처음에 주는 딱지가 색깔이 뭐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10개 모이면 다른 색깔로 바꿔줘. 그게 10개 모이면 또 다른 빨간색으로 나중에 바꿔주나 봐요. 그게 몇 장 모이면 성경책을 하나 줍니다. 근데 이 톰소야가 그날 가서 장난감을 주고 여러 개 모아가지고 드디어 성경책을 탈 분량을 제시했습니다. 그날 순회판사가 거기로 왔어요. 순회판사 앞에서 이제 시상을 하게 되는데 순회판사가 주면서 묻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서 두 명만 대라. 누구의 이름을 댔죠? 다윗과 골리앗. 그랬던 기억나십니까? 어떤 사람은 모세라고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뭐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 열두 제자를 잘 모릅니다. 저도 지금 다 외울 자신이 없습니다. 거기 하여튼 제 이름이 없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왜 어려우냐 하면 복음서에 이 사람들 이름이 나타나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열두 제자 이름은 이러하니라라고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아무도 안 나오고 누구 이름만 나오냐면 너상 나오는 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왜 자주 나오냐면 촐랑돼서 많이 나옵니다. 뭐 달래 많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몇 사람은 좀 빌립이 나오기도 하고 거기 이 요한의 이름이 몇 번 나옵니다. 그 나온 모습들이 뜻밖에도 놀랍습니다. 여기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데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려고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합니다.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주님 하늘에 제가 명해서 기도를 해서 불을 떨궈서 저들을 살으라고 할까요? 우리는 요한 그러면 사랑의 사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 1서를 읽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몽땅 사랑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이 상당히 온유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그 감성이 부드러운 사람이었을 거라고 그런 우리들의 상상을 할 수 꼭 그렇게 하기 꼭 좋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성경에는 뜻밖의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가시면 그들에 대한 이런 묘사가 있습니다. 그 열두 제자 이름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장 17절입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다 이렇게 했어요. 별명이 뭐라고요? 우레의 아들. 얼마나 목청이 컸으면 그랬을까요? 목청이 큰 사람은 다 혈기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고함부터 지르고 보니까 수호지에 보면 이 우레의 아들 이것과 비슷한 별명을 가진 양산박의 두령이 한 사람 있는데 아십니까? 진명. 병력화 진명. 뭘 아는 게 있어야 신앙도 고차원에 들어가죠. 이건 조금 상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진명이라는 여학교가 있죠. 진명학교는 상당히 그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규율이 엄하고 그래서 거기 다니는 그 거기 나오신 분들은 좀 다른 학교 출신들보다 훨씬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됩니까? 다소곳하고 이렇게 감추어진 모습이라서 진명 그러면 제 마음에 늘 이렇게 말이 없고 아주 여성스러운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수호지를 읽을 때마다 언제나 놀랍니다. 병력화. 병력화라는 게 뭡니까? 폭발하는 불 같다 말이죠. 폭발물 같다고요. 그 별명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사실은 무엇을 기록하고 싶어 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전의 자신의 모습과 그것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견주고 싶은 겁니다. 그 얘기는 자기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것이 자연인의 모습대로 있을 땐 어떤 모습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것은 무엇인가를 견주고 싶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요한복음을 기록해서 그 끝무렵을 만들어 오면서 말하자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훈들, 지적하신 것들, 일으키신 사건들의 영적인 내용들을 가능한 한 제대로 추적해 오면서 결국 결론에 가서는 그러나 이런 것이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생명이고 진리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용납하거나 이해하거나 알아듣고 실천할 수 없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한심한 사람들인가를 분명히 결론으로서 제시하고 싶은 겁니다. 나도 그랬다 라고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요한복음의 결론이다 말입니다. 거기에서만 그친다면 무슨 더 대단한 것이 기독교에 있겠습니까만은 말하자면 나도 그랬다라는 얘기 속에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 아니냐 말입니다. 나도 옛날엔 그랬다. 그럼 지금은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분명하게 이제 결론으로 추적해야 되는 것은 그때 그랬다라고 얘기하는 사도 요한의 표현들, 자신의 모습들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겠고 거기에서 무엇이 달라졌는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신자들은 뜻밖에도 신자 아닌 신자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더라 이겁니다. 어제도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다가 아주 이 신앙의 깊은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의논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늘 언제나 절 답답하게 하는 건 이겁니다. 뜻밖에도 여러분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라고 얘기하지 않은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저는 아닙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렇죠. 우리는 사실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소원하는 바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욕심과 소원하는 바보다 언제나 앞질러 있습니다. 뜻밖에도 많은 사람들의 신앙은 그것이 그것으로 하나님을 만족해 하여 내가 얻으려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것으로 제시될 위험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오늘 한번 그 결론을 추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베드로만 해도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베드로와 복음서에 기록된 베드로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 중에 이런 기록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느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기로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베드로가 두 가지 이름으로 불리웠던 걸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는 뭐죠? 복되도다. 복되도다. 이를 내게 알리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시몬아 복되도다. 그러나 뒤엔 뭐라고 불렸죠? 사탄아. 그럼 우리 분명히 한번 따져봅시다. 베드로는 이때 구원 얻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거 되게 요새 좋아하는 풍토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요한복음 16장에서 베드로는 구원 얻었다? 못 얻었다? 손 들기로 한번 할까요? 틀리면 옆 사람한테 얼마씩 내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드로는 이때 구원 얻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을 한번 얻었다가 그 구원이 취소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됩니다. 구원이란 뭡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미 봤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뭘 알게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하셨답니다. 그럼 그런 구원을 얻은 겁니까? 못 얻은 겁니까? 분명히 얻었습니다. 또 사탄은 뭡니까, 그럼? 구원을 얻었다는 얘기는 생각보다 참으로 많은 신비로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런 망신을 당합니다. 이런 망신을 당합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다고요. 이 시점에서 베드로가 주가 누군지를 알 뿐만 아니라 주를 위하여 열심을 품고 있었다는 것이 모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결코 주에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당신의 일이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건 일어나는 일을 내가 저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일이 일어난다면 내가 앞장서서 그 일을 막아서 절대 주인에게는 이 화가 미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닙니까? 베드로만큼 목숨을 걸고 주를 편든 자가 없습니다. 근데 그 편든 걸 뭐라 그런다고요? 편을 든 거를 그걸 사탄이라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신앙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주를 사랑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제일 많이 가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걸지도 모릅니다. 불교나 믿으셨으면 여러분의 그 쪼다 같은 짓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역시 불교는 가짜구나 알고 예수를 믿었을 텐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바람에 여러분이 하는 쪼다 짓을 보고 예수 믿는 거 별거 아니구나라고 얼마나 많은 영광을 가렸을지도 모른다고요. 아 글쎄 그랬을지도 모른다고요. 누가 그랬대요? 왜요? 베드로 사건이 그걸 얼마나 정확히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는 주를 위해서 뭐 할 각오가 있다고요? 목숨을 버리고 옥에 갈 각오가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신다고요? 사탄아라고 부르신다니까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신앙을 낙관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한번 어떤 예수를 열심히 믿는 분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의 실수에 대해서 조금 공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변명을 했죠. 변명입니다. 분명. 늘 교회 일만 생각하다 보니까 마음속에서 생각했던 것과 밖에 나오는 것이 즉 마음속에서는 연속되어 있지만 밖에 나오는 것은 불연속적인 표현이 나오곤 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제가 그 사람이 그랬습니다. 목사님만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는 저도 그렇게 열심히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 혼자 잘난 척 하지 마시오 그 얘기 아닙니까? 나도 늘 그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서로 그 얘기를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싸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싸움이죠. 그 얘기가 뭡니까? 싸운 당사자와 저와 둘이 다 주를 위해서 한 것이 상대방을 불만스럽게 했다는 뜻 아닙니까? 저도 그 사람을 불만스럽게 했고 그도 제가 한 게 서로 불만스럽다는 뜻 아닙니까? 뭘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서 열심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해야 되는 존재들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편이라면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릴 각오가 돼 있다면 함부로 군다고요. 그럼 다 괜찮을 거라고. 그 다음을 보실까요? 24절에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이 구절이 어디서 등장했는가를 여러분 꿈에도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진다는 건 지금 이 상황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비장한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주를 위해 순교할 각오가 돼 있으니까 내 말 들어 이거죠. 그런 데다 써먹지 마십시오. 제발 신앙을. 베드로가 있는 힘을 다하여 주 앞에 편을 들 때 하는 얘기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런 식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를 사랑한다는 것이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래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어서 보십시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린 이 문제에서 문득 이 생각을 연결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분명히 이 예를 들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내가 그때 저희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 얘기가 뭐에 관한 것이었다 그랬죠? 모든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안다는 얘기였다고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과나무는 사과를 만들어냅니다. 배나무는 배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배를 보면 그게 배나무인 줄 알고 사과를 보면 사과나무인 줄 압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낸 것이 주님께서 원하는 열매도 아니며 그 원하시는 나무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그랬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것이 열매가 아니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때에 천사들과 함께 와서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근데 행한 대로 갚으리라의 전 얘기가 무엇들이었냐고요. 주여 일이 결단코 죽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사탄아 하는 기준에서의 행위라고요. 주를 위해서 최고의 열심을 냈는데 사탄이라고요. 그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행위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신앙의 가장 강한 점이며 자신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신앙의 최고의 근거입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겠답니다. 베드로의 이 열심 있는 주를 향한 충성심과 정열을 마다하시면서 그것으로는 합격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제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전체의 근거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 할 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용납지 않는 것에 대해 화를 낸 건 이겁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신데 너희들이 감히 그 앞에서 이렇게 방자하게 놀 수가 있느냐, 무례하게 놀 수가 있느냐. 주를 편든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요한을 꾸짖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는 돌이켜 요한 일소에 와서 그의 전 신앙을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 와서는 사랑 외에 할 말이 없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옳고 그런 것을 요구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주를 사랑하십시오. 목숨을 걸고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이 어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제시한 요한복음 18장 말씀이 무엇인가를 이제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여기에 큰 비밀들이 있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도를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러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셨을 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저에게 내려라 하실 때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순환에 자원하고 계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그 유다가 자기를 팔 걸 알고 계시고 유다가 잘 아는 곳을 가셨습니다. 잡아가도록. 이걸 읽고도 못 알아들을까봐 요한이 여기 분명히 이 말을 여기다 첨가했습니다. 4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이 자리에 나갑니다. 우린 조금 전에 마태복음 16장 얘기를 여기다 다시 연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르라고요? 예, 이 예수를 따르십시오. 이 당할 일을 다 아신 이 예수를 따르십시오. 예수님이 당할 일을 왜 당하십니까? 그것은 고난의 문제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고난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 아니고는 방법이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것 아니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는 베드로에게 뭐라 그런다고요? 사탄이라 그런다고요. 그것 아니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도 우리 자신만으로 존재하지 않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아직도 불러내시는 구원의 대열에 들어서야 되는 죽은 자를 향하여 우리를 제사장으로 쓰고 계십니다. 우리 마땅히 그가 걸은 길을 뒤쫓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다. 이 신자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시대와 국가와 역사 앞에서 존재 가치고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성숙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은 심판이 아닙니다.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진리들이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까지 십자가의 길을 뒤쫓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으로 가십시오. 28절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대신 저어 주겠다라는 약속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몸만 가르쳐준다고 되어 있습니까? 짐을 지는 법을 가르쳐준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짐을 지는 법을 뭘로 가르쳐주신다 그러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랍니다. 내 짐을 지라. 그럼 너희가 쉼을 얻는다. 왜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내 짐은 쉽고 가볍답니다.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심이 쉽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럴 수 없죠? 예수님께서도 그 짐이 얼마나 어려우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비켜주십시오. 세 번이나 기도했고 그 기도할 때 흐르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 같았었답니다. 십자가에서 그가 이렇게 부르짖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볍기 때문에 내 짐을 지고 내게 배우면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라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힌트는 이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쉽답니다. 짐 자체가 쉬운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마음의 문제라는 게 뭐죠? 이 짐이 억울하지 않다 말입니다. 이 짐이 억울하지 않다. 이건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이요. 주님도 그 일 때문에 오신 일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길이 그것을 막는 것이 오히려 안 될 일입니다. 그것이 안 된다 그러자 베드로는 사탄이라는 꾸중을 받았습니다. 여기 암시된 것 같이 우리가 걷는 길은 이런 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되는데 그 짐을 무겁게 여기느냐 가볍게 여기느냐의 싸움이 여러분에게 남아있습니다. 심지어 가장 못난 신앙 형태가 뭐냐면 남보고 짐을 지고 자기는 뒤에서 걸어가겠다는 거죠. 당신이 그러는 바람에 그 짐이 나한테까지 넘어왔다는 아우성 빼면 교회는 싸울 일이 없습니다. 신자에게 불평만 있을 수 없습니다. 목사가 좀 더 잘했다면, 장로가 좀 더 잘했다면, 누가 좀 더 잘했다면 이라는 얘기는 요한으로서 기록한 걸로 치자면 복음서에 나타났을 때 제자들 모습이다 이겁니다. 그건 아직 예수를 알되 예수를 아직도 모르는 소이다 이겁니다.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제대로 모르는 참으로 유치한 신앙이라고요. 베드로의 아우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도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틀림없으나 하나님의 일에 도무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럽니다. 기억하십시오. 무엇이 신앙인가? 고린도전서 6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 말씀부터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이리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의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이를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람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당하라. 이것만큼 놀라운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싸움은 마주쳐 울려서 나는 거죠. 고장 난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손바닥 하나로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신자의 세상의 삶의 위치가 그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물어뜯거든 물리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잡아온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소나기를 그들의 멱살을 잡아갖고 끌어온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사람을 막는 방법은 기독교는 희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가면 지나가면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다 묵니다. 우리가 비명을 지르지 않으니까 언제까지 안 지르나 보느라고 물고서 안 놓고 부르덕구 같이 흔듭니다. 그럼 이제 한 바퀴 돌아서 우리는 교회로 오거든요. 그럼 다 우리가 잡은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물고 있다가 주님 앞까지 잡혀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낚시 방법입니다. 물기만 하면 한 대씩 때려서 또 쫓아버렸으니 와보면 언제나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열매 없는 신자가 되는 이유가 거겠습니다. 기둥이 천정을 바치는 그 무게를 지탱할 일이 없다면 뭐 때문에 기둥을 세웁니까? 눈을 가리기만 하죠. 일이 없는 기둥이 무슨 쓸모가 있습니다. 일이 없이 의자가 무게 있는 사람 와서 앉았다고 툴툴대면 그래갖고 밑에서 쿡쿡 찌르면 그 의자 갖다 버리지 누가 여기다 갖다 놓겠습니까? 여러분 신자가 뭡니까? 주를 뒤쫓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와서 하신 일이 뭐며 우리에게 부탁한 일이 뭡니까? 예, 당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으로 가시면 제자들이 이 이후에 변한 사건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옥에 가서 잡혀서 매맞고 노연합니다. 거기에 대한 묘사를 봅시다. 5장 40절입니다.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뭘 기뻐했다고요? 그 이름을 위하여 뭐 받는 일을? 능력받는 일에 합격점 받은 걸 기뻐했다고요. 왜 이것이 기쁜지 아십니까? 이제쯤 돼선 제자들이 압니다. 그들이 가지는 힘이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인 걸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비밀을 안 것입니다. 죽음으로써 생명을 만들어내는 이 깊은 도리를 알게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기들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하며 당하는 길은 이제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요 십자가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기들을 보호하지 않으며 자기들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기로 이제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쓰실 것인가에 대해 그들은 사람의 생각을 버렸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보십시오.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해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거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린 파묻히는 씨앗입니다. 뿌려지는 거름입니다. 이 영광된 직분을 아십니까? 감히 주께서 걸으신 길을 대를 잇게 하시는 이 놀라운 사명과 축복의 권면을 아십니까? 신자의 제일 못난 것이 뭡니까? 십자가에 돌을 방해하는 것이죠. 죽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대가리 쳐들고 기어오르는 건 뱀밖에 없습니다. 그 대가리 좀 집어넣으십시오. 무엇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제껏 믿고 알고 가져왔던 신앙들이 왜 이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까? 왜 싹이 안 납니까? 안 파묻혔기 때문이죠. 우린 주님을 너무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마땅히 고개 숙여야 하고 죽어야 됩니다. 당하십시오.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고린도 후서 4장으로 가실까요? 여러분이 항복을 안 하시니까 조금 더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다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밤낮 죽음에 넘기우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 것으로 말미암지 않는 무엇이 있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하신다고요. 베드로가 뽑은 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심으로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일, 세상의 것이 아닌 것을 증명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들어오시면서 갖고 오신 지식, 부, 권세, 무엇도 그것으로는 되지 않는 것이 여기입니다. 잘 산다고 뽐내지 마십시오. 잘났다고 뽐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없다고 또 지랄 좀 하지 마십시오. 없는 게 뭐 또 자랑이라고 지랄입니까? 나는 없어. 그래서 어쩌란 말이야 도대체가.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께 내 일반입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얘기한 것이 없습니다. 왜 있는 게 자랑이고 없는 게 지랄입니까? 왜 배운 게 자랑이고 못 배운 게 또 아우성입니까? 그걸 언제 주님이 요구하셨습니까? 진심 하나밖에 요구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지금 이 시간에 단 하나입니다. 마음을 내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욕심과 여러분의 잘난 것으로 하나님께 무슨 도움을 준다고 좀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요태껏 고달프십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단 하나입니다. 이 길을 쫓으십시오. 제발 좀 죽읍시다. 우린 다 죽읍시다. 뒤에 문 잠그고 다 혀 깨물고 죽읍시다. 죽읍시다. 하나님은 그것밖에 요구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으십시오. 십자가의 도를 뒤쫓아 그의 보혈로 말미암는 열매를 보십시오. 그 안에 여러분의 감사와 기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찌나 이렇게 벌거벗은 자들이 됐습니까? 사도 요한이 왜 아우성을 치면서 요한복음을 그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마음에 두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모든 당하는 일을 삼킬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도 섬기고 그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 섬기러 온 것, 섬기게 하기 위해 우리를 또 주께서 내보내신 것을 마음에 기억하고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할 것이요 그가 여러분을 통하여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을 매일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부 못해서 시험 나쁘게 받아놓고서 선생님이 늘 어려운 시험 냈다고 우기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 우리의 못난 것과 미련한 것을 주 앞에 말씀을 통하여 지적받고 회개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신을 증명하기 바쁘고 자신을 유지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는 자라는 이름을 주시고 아버지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셨으니까 자녀다운 사랑과 순종과 믿음 있게 제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쩌다 이렇게 고아같이 내버려졌고 깡패같이 되어버렸고 하나도 십자가의 도리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 이상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만 번들을 하면 뭐하고 사람만 시침을 떼고 나오면 뭐합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사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장악하시고 우리를 무릎 꿇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빛과 생명과 진리가 나타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는 자들이 아버지를 보게 하시고 나를 만나는 자들이 주의 십자가의 도를 보는 놀라운 일이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자기를 맡기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충성한 자리에 있도록 제발 도와주시옵소서.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귀를 주시며 그 말씀을 따라 항복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옵소서. 이 시대와 민족 앞에 오직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우리들밖에 누가 있습니까? 누구 믿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금 누구 믿습니까? 민정당을 믿으라 말입니까? 민주당을 믿으라 말입니까? 다 못난 자들이고 능한 자들 아닙니까? 근데 이 사회와 이 민족 앞에 세운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그것들을 위하여 주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당한 우리의 길을 회피하고 있습니까? 우리 누가 더 잘났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직분이 왜 이렇게 후퇴하고 있고 지쳐져 있고 우리는 한숨만 쉬고 자기 욕심을 따라 딴짓만 하고 있습니까? 주의 자녀들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교회를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은 귀들을 귀에서 막 끄트내지 마시고 그 마음을 온통 뒤집어 놓으시고 주 앞에 무릎 꿇리기까지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교회로 자기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안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용기와 믿음과 자랑을 회복시키사 하나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드러내소서. 그 앞에 부름받은 자녀들의 기쁨을 회복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